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큰 세상 속의 작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카톡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주님 오심보다 목사님 오심을 더 기다립니다. 얼른 오셔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목사님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영상으로 설교하세요. 일부가 8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2시에,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 6시에 영상으로 설교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이러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실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읍시다. 예,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너무나도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지 않다라고 느끼고 생각되고 경험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 아,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 이 땅에 악이 가득한가 뭐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그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불의와 불법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떤 그 열매,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낼 때도 있죠. 마치 하박국처럼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니이다. 내가 수없이 부르짖고 수없이 외쳤는데 왜 주님 그냥 계십니까?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는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저 뭐 건물 하나 무너진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죠.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거든요.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의 어떤 자손들이 그 땅에 남아있어야 뭔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 바벨론은 그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겁니다. 괜찮은데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벨론의 힘과 바벨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임의로 살리고 또 임의로 죽이고 또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라는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살리기도 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높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낮추기도 하는 그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귀족 청년들을 다 부르고 또 왕후나 뭐 이런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가져온 이제 그릇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것 또는 이제 성전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 규정되어지는 이 다니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힌 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을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5장 13절에서도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리고 오늘 보면 6장 13절에도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그리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 사실은 이 다니엘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현이죠.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다니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포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 생각하는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사탄의 계략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꺾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뭔가 내가 뜻을 정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어떤 성공과 어떤 부가 너의 손에 쥐어지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수많은 성공 신화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 앞에서 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력함과 패배감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런 어떤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화려함과 강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12절에서도 밑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한번 정해지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거죠. 절대 권력,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법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 없고 설사 왕이라 하더라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게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모두가 그 법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현실 앞에 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기력. 세상이 어차피 이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뭘 하겠나, 나는 그저 작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무기력. 또 하나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겨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 닫고 마음 닫고 살면서 이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거죠. 뭐 산으로, 뭐 들로 이렇게 살고 어떤 이 세상의 암울한 어떤 현실을 잊기 위해서 좀 더 즐기자, 좀 더 누리자, 뭐 이런 어떤 삶을 사는 어떤 무관심. 이런 어떤 무기력과 무관심을 조금 극복해 내신 분들은 이런 현실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여기에 잘 적응하며 살아야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다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그러면서 언젠가 기적처럼 주어지는 어떤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겠냐고요. 다른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은 아마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고 또 바벨론에 잘 정착했을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고 출세도 하고 삶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신가요? 무관심하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기력, 무관심, 현실에 순응하는 삶.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도전받는 것은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기력하지도 않았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적응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다리오는 메대 바사 시대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진 나라가 메대 바사예요.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마치 이렇게 연합국을 이룬 것인데 메대가 이게 바사를 이제 속국으로 삼아 가지고 이게 다스린 어떤 나라가 메대 바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다리오는 메대 바사 시대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관을 세워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120명의 지방관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것이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둬서 1명의 총리가 약 40명의 지방관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견제하면서 효과적으로 이게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총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 시대부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5장 29절을 보시면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낸 다니엘을 이 벨사살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은 이 메대 바사에서도 그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에서는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순응한 건가요? 그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건가요? 그가 바벨론에 빌붙어 있으면서 바벨론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그가 받아 누린 건가요? 우리는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바벨론의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때에도 그에게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낼 때에도 그는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가감없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합니다. 벨사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다니엘이 벽에 나타난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큰 상을 주겠다 했을 때에 다니엘은 나는 관심 없다. 굳이 상을 주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벽에 쓰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재고재어서 모자르니 나눈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을 이제 벨사살에게 들려주지요. 사실 왕으로서는 굉장히 거북한 말인데 그것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하나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 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규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순응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응이 아닌 저항.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힘 앞에 또 메대와 바사의 그 강력한 현실 앞에 순응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이용해서 내가 한자리 해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메대와 바사에 살고 있었지만 메대와 바사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지요. 왕이 주는 상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게는 그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것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를 사실 유다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생각했던 유다 자손은 바벨론이 말하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아요. 메대와 바사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앞에서도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이 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종되지 않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벨사살이라고 불러도 사람들은 나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치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요. 벨사살에게 붙어서 벨사살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린 사람은 결국 벨사살과 같이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 기억하세요? 금이 바뀌고 금의 나라가 무너지고 은의 나라가, 은의 나라가 무너지고 노세 나라가, 철의 나라가, 진흙의 나라가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하니라 생각되었던 이 세상의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도 결국 세상이 무너지기에 그 삶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적응해서 세상에서 한가락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 뜻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실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타락했는데. 세상이 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의 열매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저항해야 하는 거죠. 세상을 저항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저항하면서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을 저항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고스란히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뭘 말하나요? 다니엘은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으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관심이 아닌 침투. 다시요. 무관심이 아닌 침투. 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총리직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의 관직이니 내가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총리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 한가운데로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용감히 들어갑니다. 침투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을 저항하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으로 규정되는 그 어그러지고 무너진 세상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가지고 세상 깊숙이 침투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과 권력으로 규정되어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아픈 거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으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어그러진 것이고 무너진 것이고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상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어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라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꿈은 지가 꾸고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수요일날 제가 느부갓네살, 네살다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떼쓰고 승질 부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그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부조리함, 그 불합리함, 그 현장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물론 이제 자신도 죽게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뭔가 몰릴 대로 몰렸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모하잖아요. 일종의 어떤 괜한 오지랖 같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신도 기도하죠. 기도 중에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며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바벨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바벨론의 술사니 뭐 점술사니 박수니 지혜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점술사니 수사니 일종의 미래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개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소위 일종의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개가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잘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부당한 현실과 상황 속에 굳이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부당한 현실과 상황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그는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을 짊어집니다. 다니엘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딱 갈라놓아서 아, 저 불쌍한 자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안 믿어서 저렇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냐고요.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징계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할로원을 찍어서 그렇냐, 귀신문안을 찍어서 그렇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냐,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없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이태원에 가서 하나님이 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건가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에서 일어난 쓰나미나 자연재해를 보면서 아, 나는 기독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난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고요. 157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자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다행이다, 또는 있었는데 살아나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고요. 다른 사람들, 그가 기독교인이건 힌두교인이건 무슬림이건 누구든 다른 일의 불행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의 앞서감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해요. 다른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런 어떤 재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도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혹시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는 나를 앞서게 하고 다른 이들과 나를 구분해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삼는 것 아니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별 볼 일 없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한 현실과 그 부조리함들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뭔가 재빠르다, 뭐 능수능란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distingu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두드러지다, 뭐 뛰어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이 민첩하다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이고 두 번째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직역은 영이 뛰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영이 뛰어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또 벨사살이 벽에 글씨가 쓰인 것을 보았을 때도 다니엘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죠.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하게 하고 의문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독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닌 이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삶이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내 능력이 어떤가? 내 지식이 뭐냐? 내 직업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살려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내가 누구냐 상관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내는 곳에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주신 기회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변혁해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늘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로잡힌 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침투해 가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픈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침투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으로, 우리의 무너진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강력한 벽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야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될까? 내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나? 그날이 오기는 할까? 또 다니엘을 이렇게 또 주변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무기력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기력이 아닌 소망. 예. 다니엘은 그 현실 앞에, 그 세상 앞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다니엘이 세상을 저항하면서도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살려내게 만들었던 다니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이, 이 세상이, 이 힘듦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싶으신가요? 자, 객관식 1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무릎을 꿇고. 아, 이거 제가 안 드렸는데. 센스 있는 방송실입니다. 5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시 퇴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치릅니다. 자, 1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2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5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몇 번?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손으로 살짝, 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 몇 번? 몇 번입니까? 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예. 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저는 5번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5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힘들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절박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서게 되었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과 2절. 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 이제 중요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경 공부하다가, 큐티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으면 비밀을 깨닫습니다. 큐티를 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네. 근데 뭘 깨달았냐? 뭘 깨달았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이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10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과 10이 곱해져서 어떤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지금은 그 현실의 벽 앞에 다니엘이 서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주님, 제가 이 큰 현실 앞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 다니엘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포기가 없다는 것 아세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뒤로 물러섬이 없다는 것 아세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본 자에게는 현실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 것 때문에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에 헌신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원 하신 분 있으실 텐데 예루살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요? 더 정확하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데 47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저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 면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없어지기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나요? 내 꿈과 내 욕심에 대한 간구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 주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악이 횡행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들 앞에서 고통당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다니엘, 그는 무관심하지 않고 침투합니다. 다니엘, 그는 무기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항하고 침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